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국가정보국 국장에 댄 코츠 전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진 코츠 전 의원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코츠 전 의원이 속해 있던 상원정보위원회 리처드 브루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코츠 전 의원이 국가정보국장 지명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당국자들은 코츠 전 의원이 유럽과 러시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적임자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러시아에 관해 트럼프 당선인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해킹을 주도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의구심을 나타냈었습니다. 일부 정보당국자들은 이번 인선이 트럼프 당선인이 정보당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NBC 뉴스 등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사건은 6일 오후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최소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격을 가한 범인은 현재 경찰에 체포된 상태입니다. 현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리 플라이셔 전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총격이 있었다며 모두가 대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심각한 우려와 사드 문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여러 번 밝혔고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민간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늘 열려있고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한 뒤 이 같은 협력은 민의의 기초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연합뉴스는 민의에 기초했다는 경상 대변인의 발언이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러시아가 필리핀의 동맹과 보호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6일 필리핀 마닐라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정을 방문한 자리에서 필리핀은 여가나 물자 보급 혹은 필리핀을 보호하는 동맹국 목적으로든 어느 때라도 이곳에 정박하길 원하는 러시아 친구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필리핀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전날 러시아가 정교한 무기 등을 필리핀에 공급할 준비가 돼 있고 더 가까운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 함정 두 척은 필리핀 해군과의 교류를 위해 3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 중입니다.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필리핀 해군과 공동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번 러시아 함정의 마닐라 입항은 러시아 해군과의 첫 공식 교류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5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최고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을 테러 분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 책임자로 지목한 오사마 빈 라덴은 파키스탄에 숨어 있다가 지난 2011년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27살인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 함자 빈 라덴을 특별 국제 테러 분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2015년 입수한 음성 메시지에 따르면 알카에다 측은 함자 빈 라덴을 이 조직의 공식 요원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또 함자 빈 라덴이 미국 워싱턴과 프랑스 파리,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 이른바 외로운 늑대 방식으로의 공격으로 보복하도록 위협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빈 라덴이 적극적으로 테러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사가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5일 인터넷에 토요타사가 미국에 판매할 코롤라 자동차들을 만들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면서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보다는 좋은 일 자체에 집중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올해 85세인 척 피니 씨는 지난 1982년부터 무려 35년 동안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기부했는데요. 자선사업의 제임스 본드라고 불렸습니다. 유명 첩보 영화의 주인공 제임스 본드처럼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거나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인데요.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번 큰 돈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각종 투자로 얻은 재산을 모두 기부한 피니 씨는 지난해 말 마지막 남은 재산 700만 달러까지 모교인 코넬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저렴한 햄버거를 즐기고 책 한 권에 행복해하는 소박한 삶을 즐겼던 피니 씨. 기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한 번에 바지 두 벌을 입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욕심 대신 나눔을 채운 기부 천사 피니 씨의 선행에 많은 미국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7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The Candles의 노래입니다. Heaven's Just a Sin Away 함께 감상해 보시죠. Heaven's just a sin away, oh, oh, just a sin away. I can't wait another day. I think I'm giving in. How I'd love to hold you tight, oh, oh, be with you tonight. But that still won't make it right, cause I belong to me. I know that it's all wro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금요일 위안화 고시 환율을 기록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는 1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절상됐는데요. 국제 경제에 파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닭이나 오리 혹은 야생 조류들 간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퍼지는 전염병인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번진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홍콩에서 올 들어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겨울철 세계 주요 도시의 대기 오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크게 올렸네요.
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요일 위안화 고시 환율을 달러당 6.8668 위안으로 조정했습니다. 전날보다 0.92%포인트 한꺼번에 내려간 건데요. 2005년 7월 이후의 최대폭입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건데요. 목요일 달러당 환율이 6.9526 위안까지 올라간 직후에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달러당 7위안 선까지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인 걸로 국제금융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렇게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최근 위안화의 가치가 꾸준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위안화의 가치가 2008년 중반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중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에는 크게 도움이 됐지만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들은 위안화를 외국 돈으로 바꿔서 해외로 송금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본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급감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나 줄었습니까?
예,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조 515억 달러에 머물러 연초비에서는 1,793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2011년 3월 이래 최저 외환 보유고에 이르렀는데요. 중국 금융당국은 이번 주말에 12월 외환 보유고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3조 달러를 겨우 넘을 걸로 글로벌 투자은행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미국의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고요?
예, 바로 2주 뒤에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대선 승리 직후부터 대규모 재정 정책 시행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어서 12월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가치가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결과 이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위안 가치는 더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낳았고요. 중국 돈의 가치가 폭락할 거라는 시장의 전망이 이어지면서 중국 자본의 해외 탈출이 이어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그런 조치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언론들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시위 성격도 있는 걸로 이번 조치를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과감하게 환율을 손봐서 미국의 무역 전쟁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빠져나가는 자본을 붙잡기 위해서 이미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요?
예, 지난달 중국 금융당국은 자국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송금 상한액을 기존 관행이었던 5천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크게 낮춰잡아서 명문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액수가 10분의 1까지 줄어든 건데요. 인민은행이 20년 만에 처음 기업들의 여외 송금 상한선을 설정한 조치였습니다. 이 밖에 중국은 또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개인 외환 매입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영 기업들이 갖고 있는 외환을 매도하도록 하는 등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11년 반 만에 위안화 가치를 가장 크게 끌어올린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예, 외국 투자가들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당분간 막아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절하 추세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중국의 자본 유출이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인데요. 일본의 금융사인 노무라홀딩스의 자오양 중국 담당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3조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서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내다봤고요. 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달러 대비 7위안선을 넘지 않으려는 중국의 의지와는 달리 위안화가 올해 연말이 되면 달러당 7.15위안까지 떨어지고요. 내년에는 7.3위안대까지 갈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닭이나 우리 야생조류 등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퍼지는 전염병으로 드물게는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조류 인플루엔자, 보통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데요. 홍콩 보건당국이 금요일 얼마 전에 중국 본토를 다녀왔던 62세 남성이 지난주에 조류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조류독감 감염자 3명이 확인된 홍콩에서 사망자가 나온 게 두 번째입니다. 이 사망한 사람은 지난달에 중국 남부 광저우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직후에 입원했는데요.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또는 가금류 시장 같은 장소에 간 적이 없는 걸로 알려져서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에 애를 먹었습니다.
네, 자, 사망한 남성이 중국 여행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최근 중국에서 이렇게 그 조류독감 감염자가 많아지고 있다고요?
예, 특히 이번에 사망한 남성이 다녀온 광저우성에서 조류독감 인체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겨울 확인된 사례만 19건에 이르는 걸로 지난 화요일 광저우 보건당국이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 광둥성 둥관, 푸젠성 샤먼, 또 상하이에서 조류독감 확진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조류독감이 계속해서 퍼지는 상황이죠?
예,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 60여 개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걸로 보고됐는데요. 유럽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조류독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는 이 조류 전시회나 가금류 장터 등 조류를 한 대 모은 행사를 전면 금지했고요.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에서도 이 닭이나 오리, 거위 같은 가금류 농장에서 살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농림부는 금요일 조류독감 위험 경보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올렸는데요. 미식가들의 나라로 잘 알려진 프랑스에서는 오리나 거위 간 요리로 잘 알려진 푸아그라 업계의 수입이 크게 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첫 의심 사례가 보고되면서 빠른 속도로 조류독감이 전국에 퍼졌는데요. 이 두 달 가까이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한 닭과 오리가 3천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농가가 키우고 있는 전체 가금류의 15%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닭고기, 오리고기 값이 오른 건 물론이고요. 달걀 공급량까지 줄어서 당국이 외국산 닭과 달걀을 수입하기로 해서 오는 20일경에는 우선 미국산 달걀이 한국 가정식탁에 오를 예정입니다.
예.
예, 또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고양이 3마리가 조류독감에 감염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세계 각국에서 겨울철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 살펴보죠.
네, 추운 겨울철 날씨가 절정에 달하면서 매연으로 공기가 오염되는 이 이른바 스모그 현상에 세계 각국이 시달리는 중이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모그는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이 잦아져서 이 순환이 잘 안 되는 대기에 오염물질이 뒤섞이기 쉬운 겨울에 특히 심해지는 건데요. 최근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인도나 중국의 대도시에서 이런 스모그 확산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중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죠?
맞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금요일 수도 베이징과 텐진, 그 밖에 허베이성, 산시성 주요 도시에 모두 31곳에 내려진 스모그 적색 경보와 21곳의 주황색 경보, 8곳에서 진행 중인 황색 경보를 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말까지 스모그 경보가 발령된 중국 도시는 60여 개에 이릅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나라들도 중국 스모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예, 중국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옮겨가서 이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공기 속 작은 오염물인 미세먼지의 농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도 스모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파리에서는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해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당국은 자동차를 절반만 다닐 수 있게 하는 차량 2부제를 시행했습니다. 또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도 지난달 말에 같은 이유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연간 700만 명이 이런 스모그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목요일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클래퍼 국장 후임으로 댄 코츠 전 상원의원을 내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들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해병대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원 3명을 보병 전투부대에 배치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4.7%로 소폭 상승했지만 임금도 오르는 등 경기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목요일 상원에서 러시아 해킹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들어보죠.
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목요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로저스 미 국가안보국 NSA 국장과 또 다른 이 고위 정보관리들이 함께했는데요. 클래퍼 국장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개입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is was a multifaceted campaign. So the hacking was only one part of it.
네, 클래퍼 국장은 러시아가 해킹뿐만이 아니라 고전적인 수법인 선전선동과 왜곡, 허위 뉴스를 퍼뜨리는 식으로 다면적인 공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자국 선거나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했다고 이 클래퍼 국장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클래퍼 국장은 러시아의 이런 활동이 지난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투표 개표 과정에 개입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앞서 이 미국의 정보 당국은 이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을 돕기 위해서 해킹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클래퍼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클래퍼 국장은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한 동기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는데요.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가능한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급 비밀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미국 선거 과정에 대한 외국의 개입은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미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는 등 러시아의 보복 조처를 단행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조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목요일 청문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조처는 조약돌을 던진 것에 불과하다면서 조약돌이 아니라 큰 바윗돌을 던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클레퍼 국장이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했습니까?
아니요, 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일반에 공개하면 미국 정보당국의 작전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요. 클레퍼 국장은 미국이 정보 작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걸고 일해왔다면서 이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들이 해냈다면서 자축하는 것을 미국 정보당국이 감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자료를 넘겨준 러시아 요원의 신원도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는 러시아로부터 정보를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클레퍼 국장 등 정보기관의 책임자들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 해킹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번 만남이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러시아가 해킹 배후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미 중앙정보국 CIA가 앞서 이라크의 대량 파괴 무기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클레퍼 국장은 목요일 청문회에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이 폄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폄하는 정보 요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클레퍼 국장의 후임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댄 코츠 전 상원의원을 새 국가정보국장으로 낙점했다고 여러 언론 매체가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인사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츠 전 의원은 올해 73살이고요. 이 보수적인 공화당원인데요.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쳐서 인디애나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고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댄 코츠 전 상원 의원이 이제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 이에 대해서 반응은 어떤가요?
네,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츠 전 의원은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자격이 충분하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조금 전에 이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려 있는데요. 지난달 19일에 열린 선거인단 투표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미국 해병대가 여성을 지상전투 임무에 배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 해병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상전투부대에는 남성만 배치됐는데요. 미국 해병대가 목요일 여성 대원 3명을 보병 전투부대에 배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미국 해병대 역사를 새로 쓰게 된 여성 대원들인데 어떤 임무를 맡게 됩니까?
네, 제2해병 원정군 대변인인 존 맥컴 중위는 이들 여성 대원이 기관총 사수와 소총수, 박격포병을 각각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이름이나 계급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세 사람 모두 8연대, 1대대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해병대는 이미 몇 달 전에 이 보급 장교와 차량 수송 장교 등 여러 여성 장교를 이 부대에 배치했는데요. 이 여성 사병들의 부대 통합 과정을 돕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맥컴 중위는 이런 과정이 해병대의 기준을 지키고 전투 준비 태세를 계속 강조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방부는 그동안 이 모든 부대 여성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에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 모든 전투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임무로 간주되는 특공대를 포함해서 모두 여성에게 개방한다는 건데요.
예.
국방부의 이런 결정은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싸운 여군 수천 명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해병대는 이 같은 결정에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네, 해병대는 일부 이 보병 보직과 전투 임무에서 여성을 제외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예외를 요청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육군이나 해군, 공군 등은 이런 예외를 요청하지도 않았죠. 지난해 6월에 AP통신은 전투 보직에 배치돼 있거나 이를 위해서 대기 중인 해병대 여성 장교가 7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방부대 비전투 임무에 배치된 여성 해병대원의 수는 16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지난달 실업률이 나왔네요.
네, 노동부가 금요일 지난해 12월 고용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실업률은 4.7%로 전달보다 0.1%포인트가 올랐고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15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이 실업률이 전달보다 약간 올랐는데 어떻습니까? 기대 못 미치는 그런 수치인가요?
실업률 자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11월 실업률은 4.6%였는데 이는 지난 2007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실업률이 다소 오른 건 더 많은 사람이 고용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 일자리는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17만 3천 건에서 18만 건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 고용 수치를 보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건데요. 0.1%포인트, 아주 작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뭐 실업률이 올랐고 또 신규 고용도 기대에 못 미쳤다면 실망스러운 성적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성적표로 보고 있는데요. 실업률이나 신규 고용은 전달보다 저조할지 몰라도 시간당 임금이 올랐다는 점이 고무적이란 겁니다.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10센트가 오른 2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2.9%가 올랐는데요. 이는 2009년 중반에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네. 자, 사실 그동안 실업률이 뭐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보여왔습니다만 이것이 그 임금 인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금까지 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일부 경제 전문가는 올해 임금 상승률이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는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난달 어느 분야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까?
네, 의료 분야였는데요. 12월에 여러 병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4만 3천 건의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노인 인구가 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1만 7천 개가 늘었는데 이 또한 이 매우 고무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난 건 5달 만의 일이라고 하네요.
네. 자, 이처럼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 미국의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2017년 중에 세 차례 더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메건 트레이너의 노래입니다. No.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I think it's so cute and I think it's so sweet how you let your friends encourage you to try and talk to me but let me stop you there oh before you speak My name is no, my sign is no, my number is no. You need to let it go, you need to let it go, need to let it go. No, no, no. My name is no, my sign is no, my number is no. You need to let it go, you need to let it go, need to let it go. No, no, no. First you gonna say you ain't running game, thinking I believe in every word. Call me beautiful, so original. Telling me I'm not like other girls. I was
messing up. If that boy ain't giving up, lick your lips and swing your hips, girl. All you gotta say is, my name is no, my sign is no, my number is no. You need to let it go, you need to let it go, need to let it go. Down to the I to the no, no, no. My name is no. Thank you in advance. I don't wanna dance. Nope. I don't need your hands all over me. No, no. If I want a man, then I'ma get a man. But it's never my priority. Hey. I was in my zone before you came along. Don't want you to take this personal. Blah, blah, blah. I be like, nah, to the ah, to the no, no, no. All my ladies, listen all my up. Ladies. If that boy ain't giving, up. Lick your lips and swing your hips. Girl, all you gotta say. My name is no, my sign is no, my number is no. You need to let it go, you need to let it go, need to let it go. Down to the I to the no, no, no. My name is no, my sign is n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제115대 미국 연방의회가 지난 3일 공식 개원했습니다. 지난 114대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기존의 구조가 유지됐는데요. 공화민주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 얼굴 또한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앞으로 2년 동안 미국 연방의회를 이끌어갈 양당, 양원 지도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하원 의석 구성.
미국 연방의회는 미국의 연방법을 제정, 폐지, 개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상원의원은 미국 50개 주에서 자신의 주의 이익을 위해 의회에 보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주의 크기나 인구에 상관없이 각 주당 2명씩 총 100명이 선출됩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로 교체됩니다. 반면에 국민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배정되는데요. 따라서 인구가 많은 주,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더 많은 의원을 뽑게 되는 거죠. 하원의원은 모두 435명으로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전원 다시 선출됩니다. 상원과 하원의 구조는 매우 다르고요. 하원 지도자와 비교하면 상원 지도자의 권한은 매우 약한 편인데요. 상하 위계질서가 잘 잡혀있는 하원에서는 어떤 위원회 위원장이나 소속 당의 지도급 위원이 되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많은 일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상원에서는 의원 각자의 권한이 더 큰 편입니다.
미국 상원 지도부.
지난해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선거에서 당선된 상원 의원들이 3일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날 선서식은 상원 의장을 겸임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끌었는데요.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Do you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all enemies?
미국 헌법에 따라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맡긴 하지만 사실상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부통령은 주요 의전 행사 외에 상원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요. 투표권도 없는데요. 하지만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와 반대표가 똑같이 나오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 활동 중인데요. 대통령과 부통령 취임식이 있는 오는 20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상원 의장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상원 의장인 부통령의 부재일 때는 임시의장이 상원 의장직을 대행하게 되는데요. 관례상 다수 정당의 최 5 의원이 역임하게 됩니다. 상원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다수당 대표와 소수당 대표입니다. 의회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이 대표 자리는 의사 일정을 정하고요. 의원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투표하라고 촉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현재 상원 다수당 대표는 켄터키주 출신인 미치 맥코넬 공화당 의원이고요. 상원 소수당 대표직은 네바다주 출신인 해리 리드 민주당 의원의 정계 은퇴로 뉴욕 출신인 찰스 슈머 의원이 새롭게 맡게 됐습니다.
미국 하원 지도부.
미국 하원 지도부는 하원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당 원내대표와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영어로 스피커 오브 더 하우스라고 하는 하원 의장은 하원의 책임자로서 대통령 계승 서열상 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하원에서 지위가 제일 높은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은 입법 현안을 조정하고요. 어떤 법안이 발의됐을 때 그 법안을 다룰 위원회를 결정하고요. 또 법안에 대한 규칙과 토론 방식을 정하는 의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고 위원회 소속 의원 대다수를 배정하기도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원 전체 회의에서 구두 투표로 하원 의장을 뽑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하원 전체 회의 다수결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보통은 다수당 후보가 하원 의장이 됩니다. 지난해 9월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원이 9년 가까이 하원 의장을 지내다 은퇴하면서 공화당 소속의 40대 젊은 정치인인 폴 라이언 의원이 새로운 하원의 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폴 라이언 의장은 제115대 의회가 개원된 3일 재선에 성공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대 의회 권력의 최고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Today, as one body, we pledge allegiance to one flag, the red, the white, and the blue.
하원에는 의장 외에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지도적 역할하는 다수당 대표와 소수당 대표가 있습니다.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 대표는 캘리포니아 출신인 케빈 메카시 의원이고요. 지난 2007년에 출범한 제110대 의회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의원이 소수당인 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이 대표 자리는 각 당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세기 말부터 도입됐습니다. 현재는 안건과 법안 투표 일정을 조정, 계획하는 일을 합니다. 소수당 대표는 특히 하원에서 다수당으로부터 소수당의 의견과 정책이 무시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요.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10년 만에 정부와 의회 모두 장악.
First, the first Democratic pickup in the Senate of the evening. You see there Tammy Duckworth, the Democratic challenger.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하원 의원 435명 전원, 그리고 상원 의원 전체 3분의 1인 34명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하면서 상하원의 권력 구도와 더불어서 상하원 지도부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뒤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된 건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10년 만의 일입니다. 때문에 공화당 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이끄는 미국 정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미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의회 지도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To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 Well, let's find out. 그럼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Not really.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but...
But what?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Well, I could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Oh, I see.
네, 제이슨이 친구 마이크에게,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첼시 괜찮은 거야? 라고 걱정스럽게 묻자 마이크가 Not really. 아니,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today. But
그래서 별일 없느냐고 물어봤어. 라고 대답하네요. 이유가 궁금해진 제이슨이
But what?
그런데 뭘 때문일까? 라고 묻자 마이크가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첼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이크는
I can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뭔가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첼시 속마음을 잘 읽고 나서 위로해줬어. 라고 말합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read between the lin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Not really.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but...
But what?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Well... I could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Oh, I see.
Today's phrase is read, R-E-A-D,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를 직역하면 줄과 줄 사이를 읽는다는 것이 되죠. 다시 말해 말이나 글에 담긴 뜻을 제대로 파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의 숨은 의도라든지 감정을 알아차리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When you read between the lines, you try to understand what someone implies. So when you discern a meaning which isn't made obvious, or when you are trying to find the hidden meaning in something, you are reading between the lines.
네, 오늘의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Not really.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but...
But what?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Well, I could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Oh, I see.
So today we learned what read between the lines mean. 네, read between the lines는 숨겨진 의미를 읽다라는 뜻이죠. Well,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조시 루스가 부른 Saturday, 토요일의 나른함을 노래한 곡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turday, I'm on the plane now, flying home to you. The winter time is lonely. It's hard to be away. I'm playing my guitar song, basement club, 1,000 miles away.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최근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측 당국자들은 대북 확장 억제 전략과 정책에 대해 심도 있고 폭넓은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외교, 정부, 군사, 경제적 요소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군사적 능력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철통같이 이행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며 어떤 핵무기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미국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국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정례적으로 배치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이고 새로운 조치들을 모색하며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이 2016년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와 핵 전략 자산 전개 등을 통해 확장 억제 실행 의지를 분명히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위급으로 구성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협의체를 통해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